히브리서 66번 메시지.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함과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임.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이며 이 모든 아들들을 그분의 어떠하신가 똑같게 만드시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며 생명과 본성 모두에 있어서 그분의 어떠하신가 똑같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아들들을 갖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아들 안에서 성육신의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성육신에 의해 그는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성육신 전에는 단지 신성만을 가지고 계셨을 뿐 인성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되심으로 그는 인성을 입으셨으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는데 이는 그가 단지 사람이 되기 위해 그의 신성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진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곧 유일한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인성에 가난한 그는 우리의 어떠함과 아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살과 뼈를 가진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는 참 하나님이었으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실 수 있기 전에 먼저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인성을 가지고서 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는 또 다른 단계를 취하셨으니 이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가 생명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날에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있던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사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굳게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셨으므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그들이 유령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 예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나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드레 후에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으며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를 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여기에 서 있다. 보라, 내가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내게 있지 않느냐. 너희는 심지어 나의 손과 발에 상흔을 만질 수 있지 않느냐. 주님은 단지 그 영이실 뿐 아니라 못자국을 볼 수 있는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진 놀라운 분이십니다. 놀라운 그리스도는 오늘날 생명주는 영이시지만 그는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계십니다. 더욱이 신약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가 우리 영 안에 계심을 계시합니다. 부활 안에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살과 뼈를 가지고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는 참되고 놀라우십니다. 신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두 번 되심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두 번 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 되셨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며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사람이 되었으며 사람 되신 후에 그는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 사람은 또한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만일 그가 영이 아니셨다면 그는 결코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기 위해 잠겨진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행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의 성육신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후에 그리스도는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끄셨으며 생명주는 영이 되심으로 그는 인성을 신성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성육신과 부활을 통하여 그는 신성과 인성을,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혼합시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에 대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존재 안으로 영접된 바로 그 구주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그처럼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제 그는 단지 구주여 주이실 뿐 아니라 또한 두 본성을 가지신 놀라운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이 두 본성들이 생명주는 영 안에 있음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으므로 표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생명주는 영으로서 그는 이제 그의 모든 어떠하심을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그의 어떠하심 안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종교가 표적을 놓침. 기적들과 가르침들과 행위를 관심함으로 기독교는 이 표적을 놓칩니다. 기독교 안에는 주된 두 종교가 있으니 곧 가르침의 종교와 기적의 종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기본 계시는 하나의 중요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는 그분 자신인 그 영을 보내시며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로 그의 표현이 되도록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점이 거듭거듭 발견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는 가르침을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최소한 두 구절, 즉 히브리서 8장 11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은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우리가 안에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음을 계시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밖에 가르침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점을 반대할지 모르나 그러면 그들은 히브리서 8장 10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을 어디에 두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분명하고 순수한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소위 오순절파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은 은사를 행하는 것, 특히 방언 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일 그들이 방언 말하는 것이나 소위 은사의 나타남이 없는 집회에 온다면 그들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직 몇 구절만을 방언 말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의 많은 비율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간교함을 봅니다. 한편으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는 가르침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 오순절파 기독교는 방언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방언이 거짓된 것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즐기고 그들의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들에 젖어 있습니다. 12년 남짓 전에 어떤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순절주의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예언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는 그의 본성, 곧 그의 놀라운 존재의 본성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단지 천하고 부패되고 타락된 인성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가장 높은 본성이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그 본성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본성에 대해 어린아이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달콤한 것이 어린아이 입으로 넣어졌을 때 그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쓴 것이 그의 입안에 넣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뱉어낼 것입니다. 누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무엇이 쓰고 무엇이 단가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것과 쓴 것에 대한 어린아이의 반응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적인 입맛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은 어떤 쓴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을 좋아해야 하며 무엇을 싫어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 안에서 얼마나 어리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특별한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놀란 생명의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거룩한 본성이 아니라 높여진 인성을 가진 거룩한 본성입니다. 생명의 본성의 기능이 생명의 법의 역사임. 이 생명의 본성의 기능 또는 생명의 본성이 곧 생명의 법의 역사입니다. 모든 생명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의 법은 그 생명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타고난 것이요, 자연스러운 것이요, 자동적인 것이요, 항구적인 것이요,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역사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인 한 이 타고난 인간 생명의 능력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죽는다면 단맛이나 쓴맛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어린아이는 타고난 생명 능력에서 오는 맛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는 그의 놀라운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 본성의 역사와 기능이 곧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본성은 자동적으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기능은 가르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달려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도박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춤추는 것이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무엇인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춤추러 갈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는 그것에 대하여 좋지 않게 느끼는 맛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맛을 항상 좋게 느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종류의 체험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합니다. 이 체험은 생명의 본성, 즉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된 그리스도 자신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바로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가 그녀의 본성을 그녀의 어린아이에게 주었고 이 본성이 그 아기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아기는 어떻게 쓴맛에 대하여 반응할지를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기의 인간의 본성은 자동적으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기능은 인간 생명의 법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본성의 기능은 거룩한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이나 기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는 단지 그의 본성을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인격으로 그분 자신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인격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소한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은 골칫거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는 하나의 인격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항상 당신을 괴롭히는 사신분으로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물론 그의 괴롭힘은 최상의 괴롭힘인데 이는 그것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괴롭힘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원하는 것을 하기가 자유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춤추러 가는데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은 후 특히 당신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당신은 사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움직이심은 기름 부음임. 성경은 이 인격의 움직이심의 특별한 용어, 기름 부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은 한 인격의 움직임, 즉 그리스도의 인격의 움직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라 칭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인격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있는 관유의 움직임입니다. 예표론에서 관유는 감람기름과 몇 가지 최상품의 향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혼합체의 주요 요소는 기름으로 그 안에 몇 가지의 성분들이 더해졌습니다.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관유의 모든 성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물과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예표련에서 이 관유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과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관유입니다. 이 관유로서 그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사십니다. 이 내적인 관유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놀라운 분의 정상적인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는 그의 놀라운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 본성의 기능이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는 관유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위로하는 느낌을 줍니다. 주 예수께서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안락함과 위로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그의 기름 부음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모두는 자동적이고 자연적이고 항구적이고 즉각적인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을 갖고 있으며 이 법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본성을 따라 역사하고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건 사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물건 사러 가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2년 이상이나 물건을 사러 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등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가게에서 장식용 등을 보았지만 나의 놀라운 본성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 입맛에 썼습니다. 다른 등들 중 어떤 것들은 나의 내적인 입맛에 마늘 같았고 나의 내적 느낌은 그것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매들이 백화점에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그들의 내적 입맛은 그들이 어떤 특별한 것들을 사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맛은 그들 안에 있는 놀라운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50년 전이었다면 나는 장식용 등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나의 생명의 본성의 기능으로 인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동적인 기능을 가진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기능을 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솟아오를 것인데 이는 당신이 그것을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욱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물건을 사러 가야 하는지의 여부는 본성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시며 움직이십니다. 이 사심과 움직이심이 그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 아침에 나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안에 기름 부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의 움직임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편안하고 안정됨을 느낍니다.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고 안 가고는 차후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앙망하고 그와 교통하며 그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기름 부음 아래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압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이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 행동을 취한다면 기름 부음은 멈출 것이며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여,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기름 부음과 그 안락한 느낌이 돌아올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살아 움직이심은 그리스도의 내적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가르치는 사신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통에 있어서 안에 기름 부음이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반 문장 정도만을 말했을지라도 기름 부음이 멈춘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나머지 부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안에 기름 부음과 하나 되십시오. 그러나 많은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님께 여러 번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로 이것을 꼭 한 번만 더 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나는 그분께 주여 그것을 꼭 한 번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똑같은 것을 행합니다. 어떤 자매들은 주여 나는 당신이 내가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만은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죽이며 여러 날이 지나서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가르침의 문제나 기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분의 정상적인 사심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며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처신합니다.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인격의 기름 부음이 우리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통과 생명의 자람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확장을 가지며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참된 건축을 가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예비합니다.